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또 부활 신앙으로 다시 용기를 회복한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는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도 주변의 상황들, 이야기들, 주변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또 실상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그 발걸음이나 또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일들이 또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기도가 필요한 상황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지속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도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은 또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그 빌립보에서 또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16장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도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로 가게 된첫 번째 그 이유, 그리고 그 시작도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 계획을 짤때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에는 아예 없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선교 계획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했다면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풀려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졌습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회당을 중심으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보니까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다른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다가 그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바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그곳에 그 선교팀 모두를 또 초대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또 이상하게 그 일이 또잘 풀려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과 이 선교팀 일행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기도가 중심이 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기도를 하러 바울의 일행들이 길을 나서다가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만났을 때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여종이 그 바울과 그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만나자마자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고 이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좀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겨버린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만 놔두면 우리 성이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그러면서 중죄인으로 그들이 처벌을 받게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말에 그 군중들이요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옷을 벗기고 망신을 주고 매로 심히 때리고 위협을 주면서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왜 지금 매를 심히 맞고 중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사람으로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사람이다, 우리도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아주 컸는데 이것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는 뭐 엄밀히 말하면 로마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똑같이 받기에는 그 조건이 잘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이죠. 로마 군인이 점령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 황제가 그들을 아주 좋게 대우해줬어요. 그들을 그 사는 도시를 로마 비슷하게 모든 시설들을 잘 갖춰지게 그 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 시민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도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시에서 이 빌립보 시민들을 아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도가 또한 높았던 이유를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 주변에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투를 하고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높았던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배경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한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말로 선동을 하면은 그들이 흥분하게 되는 거고, 앞도뒤도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또 해하게 되는,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서 그래 중죄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에 대해서 고쳐준 일, 이일 자체로만 살펴보면 이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인데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일 통해서 이들이 중죄인 취급을 당하고 심히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깊은 옥에, 언제 나올지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옥 가운데에 던져지고 묶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이 선한 일, 나쁘다고 할수 없는 이 선한 일을 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뭐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요, 당시 그 로마 장군들이나 군인들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꼭이 점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 품에 지금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익이 발생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여종의 영혼은, 그리고 그의 삶은 더러운 귀신에 묶여서 억눌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둠에 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이 주의 이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시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의 의로운 그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었던 그 현장에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조금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가 실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지만 그 여종의 몸과 영혼이 고귀한 인격체로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바울이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대가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의아한 그런 결과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고통받게 되고 중죄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의 어떤 그런 고백들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 우리가 의도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렇게 중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심히 매질하고 이렇게 깊은 어둠이 가득한 이 차디찬 감옥 가운데에 버려지게 된 것, 가두어두게 된 이 상황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73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도, 바울의 상황에서라도 이 시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때론 박해를 받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오직 참된 주된 분은, 주님이신 분은, 그리고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이는 세상은 유한한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깨닫게 된 이 시편의 시인은 73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은 답답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붙잡아 나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그런 걸림돌, 그 장애를 만난,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이 바울과 신라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 충성심과 로마 사람의 그 자긍심 앞에서 그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삶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인 것을 당장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직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옥에 갇혔던 그들은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하게 그곳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방법도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요 오히려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그 감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까? 예,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매를 맞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이 오히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에 좋은 기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뭐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경을 감옥에 있는 자들이 목격하면서요 함께 놀라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실제적인 그런 나라로서 경험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심과 걱정이고 탐욕이고 교만이고 미움이고 시기이고 질투고 음란이고 거짓말이고 불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던질 수 없었던 그 모든 억누르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와 또한 그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감격하면서 기꺼이 종이 된 자리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오히려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뭔가 눈에 띄게 대단해 보이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다가 가게 된 그 옥의 자리에서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강력도 압력도 위협에도 막힐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비된 자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이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삶의 중심에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하는 삶,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